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그 말씀에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도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만 좋아지는 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문제만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물을 자주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갑상선 문제 때문에 이게 침이 말라서 물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참 너무한다. 뭐하냐면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 그래도 70을 넘겨 살았는데 이 정도 살았으면 늘 말씀도 듣고 늘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좀 제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조금이라도 좀 나아진 부분, 좋아진 부분들이 저에게 보여지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제가 이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정말 너무한다. 해도 너무해.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나에게 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폭풍 같은 것이고, 모두 다가 그 바닷가에 막 그 험하게 불어닥치는 파도 같은 것밖에는 저에게서 나타나는 게 없는 거,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납니다. 예, 내가 해도 너무해. 왜 이렇게 안 변할 거예요? 내 마음은 변해서 좀 주님 앞에, 아, 이렇다고 여러분 앞에 오늘 설교하러 나왔는데 잘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와가지고, 아, 나 이렇게 변했다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럴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가르쳐서 말씀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저주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게 저주 가운데 오셨대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하냐면, 정말 죄 있는 육신, 저주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위로받을 수 있는 크나큰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불법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아,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이렇게 우리는 요 부분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 속에 담고 온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저주 가운데 오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을 내 안에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모습을 입고 내 정말 나이가 있는 이곳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보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배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앉아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을 담으시고 하나님을 이끌어서 나와 여러분 안에 담기를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부활 속에다가 나와 여러분들을 담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놀라운 비밀 대단하잖아요. 네?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냥 오늘도 이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떤 우리의 그 어떤 그 생활면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조금 더 변해서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가 있는데 그 온 역사 전체를 다 여러분과 내 안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담으셨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이걸 예수님은 나의 운명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러니까 내 인생이 되어질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되어질 일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죠. 어떤 기업을 주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주장을 오늘은 좀 생각을 하고 갔으면 싶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어떤 학자는 사람은 이분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분설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하나고 몸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사람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오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단번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해도 너무한다고. 해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괴수란 말이 대장이란 뜻이잖아요. 이것 이상의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주장은 뭐냐면 3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셋으로 나눌 수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혼이고 하나는 몸이야.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분설에 대해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가 거듭난 것이 정말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난 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이게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아니,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죽었을까요? 도대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담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무엇이 죽었다고요? 내 영이 죽어버렸어요. 내 영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그 나무에 숨어서 아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근데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두 가지의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그 뭔가 속을 들여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내가 여기 숨었다고 그 아담의 대답이 그 창세기에 있는 아담의 대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대답들이 그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계속해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그림을 비춰주는데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니까 한 일이 있죠. 무슨 일을 하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해입는 거예요. 옷을 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도덕이나 배움이나 종교나 모든 것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정말 아담이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 옷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창세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안 입으면 밖에 못 나가요. 그렇죠? 예? 그것도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롱 속에나 우리 집 장롱에도 옷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항상 입던 옷이 제일 좋지 그래서 항상 입던 옷 입고 왔어요. 근데 이 우리는 모든 옷을 입으면서 이게 옷을 입고 여러분 만족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저기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하나 사갖고 장롱에다 놨다가 그날 첫날 입을 때는 야 이봐라 내가 백화점에서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산 거야. 그렇게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가림이 될 수는 잠시 동안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 말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나는 이럴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조금 내려가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그 땅과 모든 땅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죠. 그래가지고 뭘 해요? 이 모든 토지는 그 가시덤불을 낼 것이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그 굉장히 아픈 아기 낳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그 우리는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보니까 우리는 시적인 생각으로 야, 그거 참 멋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오는 남편 기다려보세요. 그게 행복인가? 정말 이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예, 그 죄 가운데서 나타난 것인지 우리는 살면서 기다려보면 알 수 있어요. 나간 아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남편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시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런데 여기까지도 조금 이해 가요. 그런 대로. 그런데 이해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제일 받으심직한 그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 그래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져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가인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조금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인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 최선을 다했냐면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한 향수를 가지고 시골 가서 농사를 지면서 나이가 먹으면 가서 살아야지 그거 멋있는 생각 같죠. 근데 가서 한번 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든가. 예. 말도 못하게 힘드는 거예요. 그거 말도 못하게 힘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말 속에는 뼈가 있어요. 어떤 뼈가 있냐면 영이냐 혼이냐에 대한 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 참 수고했다. 얼마나 수고했냐 하고 얼른 받으셨더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 받은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농사 짓는 것처럼 수고하지 않았지만 양의 새끼를 갖다가 그 잡아서 기름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구분하고 넘어가자고 하는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뭐이냐면 나라고 하는 자신 속에서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영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마리의 양이 죽어서 가죽 옷을 해입을 때 그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위치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위치상의 문제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계산할 것이냐? 내 안에서 나를 계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래서 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기름과 양의 제사를 받아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예요. 예수. 그 내 안에게 생명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그렇게 애를 써서 농사져서 잘 드렸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땅은 저주를 받아. 그렇죠? 가시덤불을 낼 것이며. 그러니까 땅의 소산의 모든 것들은 다 가시덤불의 열매예요. 그렇죠?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고 나가는 모든 비전 속의 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그 물길로 온 여자에게 그 물은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주장하고 있는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목말라. 먹어도. 여러분, 자식들 낳고 기대하잖아요. 저도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름 기대하겠죠. 근데 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뭘 대답할 수 있냐면, 자식은 애물단지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이게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 것 뿐이지, 자식이 이게 무슨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내려가면 이제는 노아 방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노아 방주가 나오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등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 되었음을 한탄했다. 내가 사람 되었음을 한탄했다. 그 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의지해 본 사람은 그 말 이해 가요. 제가 얘기했죠. 해도 넘어한다고. 응? 해도 넘어한다고. 도대체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정말 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어둠뿐이에요. 어둠뿐이에요. 무거운 짐뿐이에요. 아까 목사님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해치란 무덤 같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다. 예.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였대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120년 동안 방주 짓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닷가에서 졌다든지 큰 호숫가에서 졌더라면 사람들이 이해나 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가나안 땅과 이게 지금 바벨하고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뭐 구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뭐가 그렇게 많아요?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노시, 너 어디 선택할래 했더니 어디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거기는 기름지고 풀이 많고 다 가축을 기르기에 좋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예요? 험한 산중이고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 얼마나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노아 방주를 지으라는 게 120년 동안 계속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믿음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면 노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방주를 짓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아멘 되더라고요. 아, 내 인생의 삶이 방주를 짓는 거야. 방주가 누굽니까? 방주가 누구죠?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방주지시잖아요. 그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어갖고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네요. 자, 이쯤 되면 제가 계산 한번 하고 싶어요. 이쯤 되면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뭐냐면 이제는 다시는 죄 짓는 사람이 없다든지 이제는 뭐 이게 어떤 그 하나님을 등지거나 불법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다 하나님만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노아의 방주가 끝난 다음에도 죄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죄는 나타나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인은 죄인이지 죄인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이거 죄로 썩어 있는 인생은 이거 어디 갔다 놔도 썩은 것이지 이걸 갖다가 목욕시켜가지고 좋은 옷 입혔다고 그래서 이 검둥이가 흰둥이 되고 이거 뭐 반짝반짝한 뭐 거룩한 금의 색깔이 막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래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노아의 여덟 식구가 살아나서 이제 제가 기대하기는 야 이제 됐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방주를 지어서 여덟 식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죄 짓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막 제사만 지내고 찬양만 드리고 그런 사람들만 나타나겠지 그렇게 제 마음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조금 내려가면 무슨 탑 나와요? 바벨탑 나와요. 바벨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놀라운 세계가 이 그 창세기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는 연탄과 같아서 아무리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일 것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나는 정말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적인 결론은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한번 우리 계산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에? 하나님이 창조자가 창조하시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아니에요. 네, 우상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삼성교회 목사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여러분까지 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전부 다 우상이에요. 다. 이거 모두가 다 우상단지예요. 전부 다가. 여러분이 어떤 금을 가지고 만들어도 그건 금송아지지. 예?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그 색깔을 칠해서 뭐 이쁘게 칠하고 이쁘게 칠해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뭔 얘기 하셨냐면 컵에다가 먹물을 담아가지고 색깔을, 색종이를 붙인대요. 그 색종이를 계속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12가지 색종이를 딱 붙이면 그러면 안에 있는 시커먼 먹물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가려져서.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야, 멋있다. 이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안방에 갖다 놓으려고 해요. 그러죠? 가장 보기 좋은 곳에 갖다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리컵이다 보니까 습기가 차면 거기에 붙어 있는 모든 색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습기가 차면 여기에 붙어 있는 모든 색깔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서울대학교까지 다 나왔어도 그게 빨간 종이라고 해도 환경이 변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삼성교회 집사고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어도 내가 나를 의지하는 파란 종이가 있다면 이것이 습기가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져 버려요. 전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는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저 잠시 가려놓는 것뿐이에요. 이게 다 떨어지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시커먼 먹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죄가 인생에게 들어오니까 인생 속에 있는 게 무엇으로 치장을 해도 다 떨어지니까 바벨탑밖에 없어요. 바벨탑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일이 있죠. 뭘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창세기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가 있고 하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는 실패를 했고 그래서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불러요? 바벨에서 불러요. 우상단지 그 우상 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멘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것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 난데 이것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옷을 벗겨놓으면 정말 보잘것없는 더러운 죄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이 바울 같은 분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고 그렇게 훌륭한 사도인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겠냐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위치상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것이지 내 안에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위치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계산하면 나는 맨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곳 내 육신에 서운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에요.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은 죄 가운데로 다 이끌어가요. 이끌어. 그래서 죄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 8장 1절에서 깜짝 놀래. 왜 깜짝 놀래냐면 위치상의 변화를 말해요. 어떻게 위치가 변하냐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위치상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대답을 다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으면서 주여 그 이 구원받았다가는 인생이 왜 요 모양인가? 정말 하나님은 겨우 나를 요것까지 하려고 그렇게 나를 구원시키셨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키더니 겨우 교도소 보내고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그 보리밥 먹게 하려고 그러셨습니까? 굉장히 이적이에요. 그런데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의 보혈, 아까 그 읽은 성경대로 보배로운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냐면 영원하다는 뜻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까도 제가 새신자 반에서 새로 오신 온 자매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되어지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짐들이 사라지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요. 목사님이 이제 정 목사님이 로마서를 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어지냐고. 여러분은 어때요?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믿어진다고를 못했어요. 그리고 둘이 가만히 앉아서 한 시간을 넘게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정 목사님하고 한번 둘이 한 시간 좀 아무 말 안 하고 한번 앉아서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저기 쥐구멍을 찾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이거? 에? 쥐구멍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꾀를 하나 생각냈죠. 꾀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믿어진다고 하면 믿어질 것 같은데 내 뒤에서 땡기는 어떤 내용이 있고 여기서 뭐 그 내용 얘기하죠. 왜냐하면 뭐 우리 다 이해하니까 똑같으니까. 제가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 비료 공장에 비료백 납품을 하러 다녔어요. 납품을 하러 다니니까 회사에서 봉투를 두둑하게 줘요. 왜 그러냐면 가서 요거 빠꾸 맞지 않고 말고 납품하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잘 납품을 하고 와요. 오는데 제가 머리 쓰지요. 어떻게 머리 쓰냐면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령이 생겼는데 어제 줬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잘하시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고 그러니까 회사에는 줬다고 그러고 이건 그냥 쓰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물어볼 때 예, 믿어지십니까? 하니까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믿어진다고 하면 믿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믿어진다고 하면 죄도 안 짓고 의롭게 살아야 될 텐데 근데 너가 그거 없이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내 모습을 보여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둘이 한 시간만을 앉았었다니까요. 둘이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꾀를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 이거 어떻게 이 자리를 좀 피해갈 수 있나 해서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그 목사님 왜 그러냐고 내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육적인 생각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화장실을 간다고 나왔습니다. 아직 해결 안 났어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먼저 교회 그거 이렇게 목사님실을 나와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주일학교 정문을 지나야 돼요. 주일학교실을. 이걸 지나야 되는데 주일학교실을 지나려고 하니까 거기 전도사님들이 우리 서목사님도 그때 전도사님 시절이었어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 왜 다 믿어지는데 안 믿어진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공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냐면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더라. 아, 그래서 제가 한 말 있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참 우리를 구원한 것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썩는 건 뭐예요? 변하는 것이잖아요.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서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례받은 게 뭔지 알아? 세례받은 게.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그 세례를 뜻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하니까 받아야지 하고 욕심스럽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의 뜻이 뭐냐면 여기 얘기했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받은 게 뭔지 알아? 네가 죽은 거야, 죽은 거.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왜 죽어야 하죠? 아까 바벨탑까지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아무리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예? 아무리 치장을 시켜도 예뻐지지 않는다니까요. 그저 죄는 죄일 것 뿐이에요. 그런 나를 씻어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전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 안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걸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발견할까요? 그 십자가에서. 누구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 때문이야. 나야. 그 속에 죽은 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들어갔대요.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무하게 하려 한다? 행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치적인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치적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감사한 사람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부유한 사람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보다 더 대단한 말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데. 그래서 저기 고린도전서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구원을 시킨 것은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걸 처리해 주는 거예요.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교회의 머리로 왕으로 와 계셔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 합쳐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대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포기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죽어지는가? 안 죽어져요. 더 살아나요. 아, 참아야지, 참아야지. 근데 눈꼬리는 돌아가요. 그러면서 참아야지. 뭐냐면,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참아야지,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런데 눈꼬리는 돌아가요. 에?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역사는 예수 안에 돌아가면 무서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요. 정말 그것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아멘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게 살려놔서는 안 되니까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다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너희 자신을 명령하는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 여길지어다.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단 말은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라고. 그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행위적으로 조금 내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적인 원리예요.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에서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3장 7절에는 생명의 은혜를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대응 넘치는 은혜를 말해요. 그리고 5장 10절에서는 모든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여기서 시간이 지금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설명하면 생명의 은혜는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자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무지하게 이뻐요. 그냥 다 이뻐요. 내가 우리 유진이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다 이뻐해요. 그런데 왜 이뻐하냐면 왜 이뻐하죠 여러분? 그 아이가 그대로 계속 그대로만 멎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뻐할 수 있습니까? 걱정거리입니까? 근심거리입니까? 이게 그대로 안 자라고 그대로 있으면 걱정과 근심거리예요.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기대를 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냐면 아, 이 아이가 잘할 거야. 또 잘할 거야. 자라서 국민학교 가고 그래서 중학교도 갈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날 거야. 이렇게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비전이, 이 비밀이 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이거 계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주님의 그 얼굴만 보면 그 모든 문제는 문이 열려버리고 말아.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귀한 길들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하여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의 원리만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를 다름박질 치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모든 것 속에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병들었을 때에 정말 주님이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병,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들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이 열려지도록 주님이 계시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다른박질 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남은 시간 이제 먼 길 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맡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